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뭐든지 여기 일부 공부하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이책 읽으면서도 계속 논란이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초적 입장
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왜 경제적 합리성이나 위험 회피 성향,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겠다. 이런 개념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개념화를 잘 못하겠어요.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약 당사자는 복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복수인 계약 당사자들은 일종의 대표자로서 전 세대를 다 걸쳐서 그걸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롤즈가 이제 무지의 대의를 구성한 게 나름 이제 신선하고 알려지는데 도움도 많이 됐지만 오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후생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위험 회피 성향. 근데 위험 회피 성향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차등의 원칙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물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동을 해서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에 특화해서 나라별로도 비교 우위가 있다면 개인별로도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분업을 해서 특화하면은 각자 모든 것을 다밥 짓고 빨래하고 옷 만들고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생산할 것이고 그 협동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자연적으로 딱 정해진 방법은 없으니까 평등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거기서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불평등에서 맨 위에 서는 사람은 자기는 더 제일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고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절대적인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다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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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높아지면 이 사람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세율을 부자 감세를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경험적 증거가 나오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불평등을 멈춘다. 그러면은 모두가 오케이 한 지점에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노 비토를 넣을 수도 있는데 비토를 걸게 되면 거기서 불평등 증가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선호하는 설명 방식이고 롤즈가 이제 Restatement Justice as a Fairness라는 그 책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되는데 제가 번역하려고 판권을 알아봤더니 어느 분이 가져가셔서 지금 5년째 번역을 출간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했으면 2년 만에 하고 계십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위 원칙들, 공지성, 호혜성, 그리고 공약의 부담, 안정성 이런 것들로 비교했을 때 차등의 원칙이 선택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1인 모델에서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차등 원칙이 선택될 필연성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공약의 부담을 아까 말했듯이 어기게 되죠.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죠. 내가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수 없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뭐안 잡힌다. 안 잡히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은 도둑질을 하겠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 도둑질 당한 사람과 나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약의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호혜성의 원칙이 지켜지느냐. 어떤 사람이 다수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수를 더 희생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호혜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죠. 그 다음에 공지성의 경우에 과연 공지할 수 있냐?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공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정성의 경우에 정의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지성이 지켜지는 사회인데,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하위 체계들이 딱딱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네가 안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는 사회인데,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성향을 발전시키기 마련인데, 그러한 성향들이 그렇게 운영되는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성향을 발전시키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탈하는 성향은 진압하면은 안정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공략의 부담이 크거나 사람들이 자꾸 전쟁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그래서 억지로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입해야 되는 체계는 안정성이 없죠.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덕목이 뭘까요? Benevolence, 자비심, 이타심인 거죠. 이타심이라는 것은 효용을 느끼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효용, 총효용이나 또는 전체 평균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효용을 느끼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결과는 그것에 의해서 이득을 계속 보게끔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타심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타심을 전제로 해서 공리주의 체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타심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은 발휘를 못하니까 자꾸 이탈하려고 하겠죠. 이탈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지니고 있어서 더 많은 결정 권한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이탈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계는 원래 시작했던 체계보다 완전히 다른 어떤 authority, 권위의 체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등의 원칙과 자유, 평등한 자유 원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은 그런 변질을 이렇게 추론의 연쇄를 따라서 논증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것은 안정적으로 재생합니다. 그래서 이 3부에 가면은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을 정의의 원칙이 질서정연한 사회는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self-respect,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자존감이죠. 자신감은 뭡니까? confidence죠. 내가 잘하는 놈이야, 잘난 놈이야, 이게 confidence. 근데 롤즈가 confidence의 사회적 기반이라 안 그러고 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이라고 그랬거든요. 능력주의 사회, 업적주의 사회. 업적주의 사회는 재능 있으면 출세한다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을 결합한 자연적 자유체제.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의 가치는 이 시장의 분업체계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버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항상 그 자기가 위계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거의 투명 두더미를 세워가지고 촉각을 이렇게 내세우고, 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한다 이런 책을 보면은 서강대 학생이 S자가 적힌 점퍼를 보면은 그것이 숙명여대인지 서울대인지 확인을 꼭 해야지. 뭐. 확인 안 하면 찝찝하던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은 이 사회에서 2등 시민이고 이게 뭐 도박에서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의식을 주는 사회는 롤즈가 이제 안정성을 떠받드는 시민들의 안정성과 반대되는 시민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것도 우리 스테이트먼트나 하나는 거는 내가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하겠다 이런 태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일이 아니다. 내 체계가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이쁜 민주주의 체계가 아니고 나는 그냥 낙엽이 강물에 떠늘리듯이 이리저리 떠늘리고 내가 좀 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가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개선하고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갈 동력이 생성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 공지성, 호혜성, 안정성, 공략의 부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연적 응분이란 없고 협동체계의 산물은 평등한 분배 상태에서 각자가 비토큰을 행사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복수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차등의 원칙이 선택되는 것이지, 결코 1인 모델에서 내가 도박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도박을 하는데, 나는 위험 기피적이야. 그래서 투자자 설명서 듣고, 당신은 A등급입니다. 아주 위험한 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막연하게 이해는 되는데, 1인이 경쟁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대표로서 결정한다는 것이. 근데 이 되게 중의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네. 중의스럽다 표현하셔가지고. 그런 근거 없는 낙관일 수도 있고, 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한, 뭐,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율 이런 것이 공격 불가능하게 굉장히 완벽해 보이기는 하는데, 논거로서, 어떤 그런 도구로서, 뭔가 따뜻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를 반격, 그, 반박하신 선생님 그 책을 안 읽어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데, 꼭 사람들이 나도 그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런 베네볼런트한 마음으로 네. 이타심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나쁜 건가? 이런 되게 중의스러운 느낌을 계속
사고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농거의 단계 문제인 거죠. 아까 베네볼런스가 필요하다,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지위가 다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결사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기본적 지위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기본적 지위를 누군가 탈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감정을 느낄 사회적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쓰면 안 된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타심이 왜 무사심한 가정이라고 그랬고 mutually disinterested part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utually interested party, mutually benevolent party라고 안 하고 mutually benevolent party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보십시다. 우리가 좋은 우화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동생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이고 형님은 가족이 많으세. 동생은 참 애도 새로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밤마다 쌀가마니를 이렇게 올려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올렸잖아. 와 이거는 완전히 헛짓거리 한 삽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논증에서 잉여가 되는 거예요. 셀프러스가 되는 거예요. 논증에서 베네볼런트가 mutually benevolent 하다면 셀프러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mutually benevolent 하지 않고 bilateral이 아니라 그냥 한 방향이다. 한 방향이라고 했을 땐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한 방향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은, 여성의 덕성은 이타적인 것이다. 돌봄의, 사랑의 윤리가 있다. 그러면 원초적 입장에서 여성, 남성 나누고, 여성은 사랑의 윤리가 있다. 그래서 원초적 계약에 합의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는 좀 케어링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기본적 지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이 2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즉, mutually benevolent 하게 되면은 theoretical surplus, 이론적 잉여가 되고, 이것이 일편향적으로 benevolent 하다고 가정하면은 그 가정된 그 집단에게 근본적으로 불이익한 지위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이론적으로는 택할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월주 정의론에도 명시를 해뒀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그 본성상 편애적인 것이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거랑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거랑 같은 단어 쓰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이익을 경시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나의 몫을 하겠다는 헌신이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좋은 거야. 구체적인 어머니가.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전 목적적 수단인 기초제가 주어져 있으면 각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나의 권리를 탈취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 거는 자유를 누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전화비 드는 내 공정한 조세 이후에 남겨진 내 돈을 누가 함부로 왕이든 재벌이든 몰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 편애적인 것이고 신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집단에 A와 B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집단이고 C와 D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C와 D에게 A와 B가 했던 이 모았던 기금을 갖다가 C와 D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했더니 B는 D를 더 사랑하고 A는 C를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자가 어려운 곤란을 겪은 측면이 질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내 사랑을 내세우는 그 외에는 이 갈등 컨플릭트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즉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선의에 가득 차 있고 영웅적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광신적인 영웅이 여기 다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 IS가 되겠죠. 완전 선의 아니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이런 목적밖에 없어.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는 목적밖에 없는데 그것은 정말로 천국이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세계에 헌신해서 나의 이 삶을 살 기획을 짜고 나의 삶을 살 가치가 있느냐를 결정할 결정권이 그 광신자에게 있다는 지위관계를 전제해야지만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자신의 신앙사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종교나 신조의 좋은 점을 알림으로써 각자 양립 가능한 평등한 따뜻함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지 탈취하게 되면은 IS다. 그래서 이 논리 논거 단계의 어떤 혼동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후리는 논거다. 마이클 샌델이 주로 쓰는 논거인 거죠. 따뜻함이 필요한데 마이클 샌델 그 정의의 한계를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가족 집단에서 원래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잘 지냈는데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리 때문에 이 갈등이 오히려 발생한 거 아니야? 이 권리가 냉정한 거 아니야? 애초에 갈등은 왜 발생했을까요?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전쟁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면은 상당히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 보면은 1.5:1:1:1: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다고 생각해봐. 상속분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족이 더 사랑으로 넘쳤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자신이 1.5:1:1:1로 받은 것보다 형제나 남은 이제 부모님 중에 남은 분에게 더 드리고 싶다 하면은 상속 포기를 하면 돼.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앤서니 케이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단 직원인데 말단 직원이라 가지고 찍소리 자기의 권리가 어느 범위인지도 모른 채 시키니까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맨날 커피도 스타벅스 가서 20개씩 사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 대등한 동료인데 내가 할 수도 있고 네가 할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가서 내가 굳이 20개를 사오겠다. 이거랑 어느 게 더 덕스럽냐는 거죠. 한쪽에서는 자기의 권리도 모른 채로 아 이게 그냥 사는 삶인가 보다 하는 거고 이 한쪽에서는 내가 할 수도 내가 그냥 평가할 수도 있는데 쌌다. 이쪽이 더 덕스러운 거죠. 덕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냐에 대한 공적 질서가 공지되어 있을 것이 성결 조건이 된다.
책이 너무 차갑다는
네, 그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네. 논거의 단계를 혼동하는.
이거는 구체적인 질문 아닌데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미 얘기했듯이, 구체하지 않았거나 다루지 않은 질문은 있고, 좀 오도하게 설명한 질문이 있어도, 와, 이 사람 좀 엉터리다. 틀렸다, 이 부분. 이런 것은 없다고 저는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제 다른 용어를 쓰지만 이제 서로 맞아떨어지고 번역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서로 이제, 같은 부분을 이렇게 합치고 나면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가 이제 어디가 말이 옳으냐 이런 것도 이제 합의할 수 있는데, 롤즈 쪽이 틀렸다. 롤즈 쪽이 좀 완판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까 조금 얘기하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아마추어 팬을 통해서 롤즈란 이름을 처음 듣고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읽으면서, 아, 이제 롤즈가 하지 못한 얘기를 어쨌든 팬이 좀 발전시켰구나라고 나름 해석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아까 이제 약간 호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센이 이제 그 자유를 능력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롤즈 체계에서는 일단 좀 개념적으로 이탈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는 있어요. 취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일한 기초제 1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버스 탈 수 있으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장애인 콜택시 불러가지고 맨날 타야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도 국가에서 이제 저렴하게 해줘야지, 아니면은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건데 이 전환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취지는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취지를 가지고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취지를 핵심적인 것이라고 포착하기 위해서 카퍼빌리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게 자석처럼 쓸데없이 따라붙으면 안 되고 이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내면은 이 공통된 부분은 사실상 이제 롤즈의 이론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뭐냐? 잘라내야 될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전형적인 기능에서의 이탈 때문에 기초제 전환이 어려운 부분과 그 외의 어떤 능력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자유는 원래 자유의 가치와는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유의 가치라는 것은 뭐 여기서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어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못하죠. 중국어 할 자유가 없으신 겁니까? 중국어를 할 자유, 법적상은 다 있어요. 법적상 다 부과가 돼요. 그것도 양립 가능한 평등한 자유로서 부과가 돼 있어요. 다만 차이 나는 것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 중국어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유전자의 중국어. 태어날 때부터 니허마 이러고 그게 아니고, 아, 우리가 맥주 먹고 친구랑 놀고 있을 때 중국어 학원 다니고 쇠빠지게 중국어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유가 차이 난다 이렇게 해버리고,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 중국어 할 자유가 차이 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를 지금 물리적으로 잘할 수 없으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네가 이딱 서라. 그럼 둘 다 똑같이 중국어 할 자유를 분배받게 되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유의 가치는 자유를 이제 실제로 행사할 때 역량 이야기고, 자유라는 것은 어떤, X라는 행위를 하기에, 그 경로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의 자유의 가치는 이전 시점에 열려 있는 문 중에 하나를, 경로를 선택해서 자기가 인생 기획을 추구한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닌 것들도 있죠. 아닌 것들과 인 것이 섞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되었다 이러면은 의사가 된 것이 자기 덕은 얼마이고 부모 덕은 얼마이며 유전자 덕은 얼마인가, 이걸 세밀하게 막 면도날로 35.7% 이렇게 갈 수 있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버리니까 결국 여기에서 자연적 응분, 내가 이만큼은 노력해서 당연히 가질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찜해서 이름표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물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맞다. 다만 F의 원칙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양립 가능한 자유의 원칙인데, 이 자유의 원칙에서 롤즈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유의 가치 수준으로의 자유의 수축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에 아마 출간될 것 같은데 먼저 논문으로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맨홀 공사장의 어떤 맨홀이 있는데, 이 인적이 드문 공사장이란 말이죠. 인적이 드문 공사장에 이 A씨가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인적이 드물고 금융위기가 와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 그럼 금융위기가 2009년이 다 문제야. 2009년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서 중단이 돼가지고 인부들은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한 사람, 오직 유일한 온리원이 지나간단 말이죠. 이 온리원이 지나간데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 다리가 부러져서 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릴 자유도 있고 알리지 않을 자유, 법적 자유도 있다. 이 사람의 법적 자유는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자유, 연애를 할 자유, 대통령이 될 자유, 뭐 이런 거 빼고 이런 게 있었는데, X는 종교 생활을 할 자유에 있어서 Y로부터 자유롭다, Y라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B가 신고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은 이 사람 행위 경로 중에 열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열린 게 없죠. 행위 경로 열린 게 없어요. 법적으로는 본문상은 열려 있지만 외연을 낱낱이 따져 보면은 행위 경로의 외연을 낱낱이 따져 보면은 이 외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로가 다리가 끊겼죠. 이 사람이 신고를 하면은 이건 열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 기술은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죠. A의 뭐를 할 자유는 자유롭다. 뭐뭐를 하기에 자유롭다. 여기에다가 B의 의사가 신고를 하는 것인 한. 여기에 네 개 항으로 붙었죠. 근데 이게 이제 discretionary wi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재량적 의사의 매개항이 붙은. 이 매개항을 떼어낼 수가 없죠. 법적 자유의 외연을 제대로 기술하려면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 매개항만큼 자유가 축소되어 있다. 그럼 이 축소를 정당화할 것이냐.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A가 한국 사회에서 뭐 병치리가 결혼을 할 자유는 병치리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병치리와 결혼하고 싶은 의사를 행사하는 한에서 결혼을 할 자유가 있다. 그렇죠. 자유의 매개항이 결부되어 있지만 그 매개항은 모두에게 공통되게 결부되어 있고, 우리가 신체의 자유와 통합성을 보존한다면 그 매개항을 떼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당화돼. 이 사람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철길 경로만 못 가고 그 외에는 나머지 다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경로 닫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행위 경로 닫아도 이 사람의 삶의 통합성에 별 문제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신고를 안 해주면 전부 다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우월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 경계극기가 정당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적 자유 외연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의 가치가 평등한 자유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가난한 장애인은 주위 사람들이 상당한 수고를 해서 그 사람이 매번 어떤 턱에 부딪히거나 뭐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할 때마다 자유로 도와주는 한에서 이동을 하기에 자유롭다. 이렇게 기술이는 거예요. 그 매개양이 있는데, 그 매개양을 간단히 떼어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아까 맨홀과 같은 경우에, 또는 뭐, 결혼퇴직제를 실시하는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결혼퇴직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에서 결혼과 취로의 적합적 자유를 행사하기에 자유롭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떼버리면은 그냥 사용자는 원래 자기 몫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노동자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도 자기가 마음대로 생산수단의 보유권을 지렛대로 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두목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행사하니까 공평하게 다 경계가 그어진 거예요. 떼버리면 되는데, 이 이동권 같은 경우는, 이 매개항에 결부되는 이 여자의 주체가 불확정적이죠. 불확정적이고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아무데나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달려와서 내가 무언가를 타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걸 매개항을 떼어버리면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이웃 사람. 그러면 우연히 장애인의 이웃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어떤 자유체계 유지를 위한 부담을 자기는 특별히 지게 되는,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즉시 끌 수 있는 작은 화재의 경우에는 이 화재를 지나가다 나 혼자만 봤다 이러면 바로 물 가져와서 끄면 되죠. 근데 큰 화재의 경우에는 우리는 신고할 의무만 있지. 큰 화재에 자기가 화상 입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서 해야 될 의무가 없는, 뭐 10km 뒤 앞에 화재가 났다더라. 갑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다 달려가지도 않죠. 그거는 10km에 방 터지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담, 볼든이라는 게 평평성 있게 부담이 안 되겠죠. 좀 자비로운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할 것이고, 우연히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사람도 많이 부담할 것이고, 우연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찍힌 사람도 많이 부담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조정을 해서 이 자유의 매개항에 결부되지 않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국가의 적극적 급부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호권이 된다. 그래서 이 보호권이 어느 정도냐? 보호권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소한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가난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뿐인데, 최소한이 뭐냐? 최소한 숫자로 이렇게 하면 대충 이 정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의 계약 당사자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공개에 처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돈 낼 사람의 마음에 처한다. 왜냐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돈 낼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수고, 인터뷰도 언론에 하고 절절한 사정을 얘기했지만, 한 필터링 조금 되고, 여기 이제 또 유권자들은 또 여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돈 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해줄 만큼 해줬다.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이걸 자기의 benevolence,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은 아무런 체계성이 없는 거죠. 한쪽에서는 와 이거는 인간 최소한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이동권 보장해라 이러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그 기회를 돌파하는 것이 혹시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체계를 보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자유의 가치 수준으로 자유가 수축되는, 자유 법적 위험이 수축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수축을 기술해보고 그 자유의 매개항을 어떤 식으로 공적 조정을 통해서 떼어내야 하는 불확정 복합적 사안이 있는데, 그 공적 조정에서 어떻게 떼어놔야지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까, 이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단초가 있다. 제가 이것까지 연구는 안 했기 때문에. 단초가 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와 자유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등의 원칙으로 보존도 하고, 이 차등의 원칙의 기초제 전환율까지 합해서 고려를 해서 얼마든지 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이 사람이 이동을 잘 하는 사람이냐, 못 하는 사람이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동에 만약에 규범적인 질서, 태풍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나든 어떤 선천적으로 불구이든 이렇게 불구가 된 것은 일단 태풍이 지나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입하면은 상당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부잣집 자식은 부잣집이라서 사회적 협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가난한 집 자식은 이동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참여를 못하게 하면은 공정한 기회균등이 해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IQ 80이냐 130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등록금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균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평등한 자유의 전 체계 강화 체계로서도 할 수 있는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1, 2년 뒤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 더 하셔도
돼요.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른 분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지는지 눈치도 잘 보시고
아니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인권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권의 어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균형 뭐 이런 걸 찾아간다 이 책의 목적이라고 아직 조금 밖에 네. 못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1부까지밖에 안 읽었고 2부에서 제도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이제 원초적 입장 어떤 무지의 벨이라는 장치를 실제 국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점들이 이 책에서 논의가 되는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요?
네. 그러니까 그 책 제가 그 인권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는 그 둘의 균형을 발견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절충하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쓴 겁니까?
윌리엄 필벗이라는 인권학자인 것 같은데 이제 예, 그래서 발견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게 존재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문화적인 어떤 제도적인 서로의 상위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이제 롤즈의 그런 이제 틀이 굉장히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운영 원칙의 하나죠. 하나인데 우선성을 가지는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선성을 가지는 원칙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종교 예배하러 가는데 막아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근본적 지위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 규율에 있어서 우선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관계가 규율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남아있고 그 선택지들을 결정하는 척도들이 있겠죠. 뭐 효율성의 원칙이라든지 뭐 신속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쭉 있을 텐데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선택지들을 하나로 좁히지는 않는 거죠. 그 이야기는 롤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대등한 정도로 좋은 헌법 체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헌법 체계 내에서도 입법부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입법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이제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그래서 그런 문제 설정은 실제의 우리 참여자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동권이 필요한 장애인과 함께 이동권을 어떤 수준으로 개선시켜 달라든지 이런 주장을 할 때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이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과 이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더라 하는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 참여자로서 지금 이것이 더 잘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태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판사가 피고는 유죄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 원고는 피고에게 돈 1,000만 원을 갚아라. 그러나 사실은 피고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그, 하보마스나 알렉시는 수행적 모순, performative misbehavior, 영어로 하면 performative contradic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적 주장을 할 때는, 내가 이야기한 어떤 권리 주장이나 의무 부과 주장이 규범적으로 타당한 것임을 승인하여 달라는 타당성에 대한 효력 주장, 타당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는 거죠. 타당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타당하게끔 근거 지우는 자격을 갖춘 규범적 논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검토하기를 바라지, 나도 야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끌려서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열심히 갖고 왔지만 뭐 아, 예산이 힘드네. 딱 이렇게 딱 그냥 해버리면은 이게 이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거 자체가 무의미. 그래서 그거는 이게 약간 학자로서 조망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논증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얘기한다. 또는, 저쪽에서 지금 도입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지금 상태보다 오히려 더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근거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 된다.
비교는 네. 불가능한 건가요?
사회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끼어드는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저기 운전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기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규칙이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그것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배척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이때까지 쌓여온 신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기대 규범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한 비중을 가져가지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는데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A가 B를 차로 치었는데 그 차로 치는 현장에 없었어요. 그 B의 어머니가 현장에 없고 그 B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가? 그 손해를 배상하면 이 사람은 B를 죽였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고 자신이 예측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그리고 이때까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해 왔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달리 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인정한다고 해서 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은 주로 사회질서의 어떤 경로의전적인 형성과 관련해서 결부된 어떤 신뢰보호원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것들은 정치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토마스 스캔론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라는 책을 봐도 그러한 어떤 신뢰기대와 결부되어서 형성되어 온 그런 제도적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급선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급선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확고하게 이것은 우리가 기본권 주체로서,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본권을 가지는 기본권 주체로서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좀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희생시키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렇게 자귀나 부자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 이해될 수 없다, 이 정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정책을 실시해야지 이 규범에 맞다,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해야지 훨씬 더 생산적이고 무게도 실리고 힘도 실리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정책, 지지할 정책이 있고 연구를 했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견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으시다고 생각 못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정부나 뭐